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이기에 여러분 다 이 자리에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늘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은 우리 반석교회 창립 16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우리 반석호는 2005년 2월 첫째 주일에 소수의 성도들이 친교실 옆 조그만 방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출범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배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는 크고 아름답고 안락한 배들도 소수 있지만은 그중 하나에 승선하지 않고 새로운 배를 띄운 겁니다. 힘든 과정을 의도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주위를 보면 출범한 지 몇 년이 안 되어서 파손한 배들도 있고 10년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하는 배들도 있지만은 우리 반석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6년 동안 가나안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순항해 왔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싸움이나 내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인간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고 답답하지만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셔서 순간순간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 적은 믿음에 합당하게 조금씩 조금씩 자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립기념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제가 반석교회 초대목사로 내려와서 처음 전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의 첫 설교 제목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대기와 기도에 힘쓰니라. 네 가지에 힘썼다고. 사도의 가르침 곧 말씀과 교제와 떡대기와 기도에 힘썼다고. 제 설교 요지는 우리 반석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교제와 떡대기 이 네 가지에 힘쓰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 치고 이 말씀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교회를 시작할 때는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를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5년, 10년, 15년 계속하는 교회는 별로 보지를 못합니다. 왜 이 네 가지에 힘쓰자고 했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1차적인 부름이요 모든 교회 사역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5만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교회의 1차적인 소명이 아니고 1차적인 소명은 이 네 가지를 지속적으로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지난 16년간 이 네 가지에 힘써왔습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 말씀 배우기에 힘써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지혜만이 영혼을 구하고 복되게 하는 것을 믿기에 주일 예배 시간에 다른 많은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일체 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해왔고 구역 예배 시간에도 성경에 관한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 자체를 사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나눠왔습니다. 성경의 순수한 복음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단순하게 선포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선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직접 선포하고 읽는 것보다 파워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 100%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같이 전하고,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거룩과 심판의 하나님도 똑같이 전하고, 우리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메시지도 함께 전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교리에 의해서 반쪽이 되지 않고 죄성에 의해서 뒤틀리지 않은 온전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왔습니다. 한마디로 순수하고 온전한 복음 전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첫 번째 말씀, 둘째 기도에도 힘써왔습니다. 성경 66권에 게시된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교회와 개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독대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교회 초기에 사람이 한 명이 나오건 두 명이 나오건 새벽 예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천지 차이로 다르고,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매일 새벽에 모여서 주님 앞에 줄을 쓴 거예요. 기도에 힘써 온 거예요. 말이 많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고 주님 전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미쁜 거예요. 말재주가 없어서 기도를 잘 못해도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없는 소리를 수십 마디 떠드는 것보다 한마디,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천만 배 더 복된 거예요. 지난 16년 동안 코비드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제단을 쌓고 말씀의 불을 밝히고 기도의 향을 피워왔습니다. 셋째, 교제와 떡대기에도 힘써왔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 애찬, 매주말 구역 모임에서 식사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 기억하고 각자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믿음 안의 식구들을 서로 돌아보려고 애써왔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더불어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죄된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매주 두 번씩 모여서 교제와 떡대기에 힘쓴 거예요. 반석교회가 창립 이후 줄곧 이 네 가지에 치중해온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것이 교회의 1차적인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로서 개인으로서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동안 얼마나 자랐는가? 성도들이 얼마나 자랐는가? 교회로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희망적으로는 변화된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변화되지 않는 부분을 보며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고 재헌신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가 목회자 모임에 갈 때마다 늘 듣는 질문입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체 건물이 있습니까? 목사가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설교를 잘합니까? 메시지가 와서 마음에 닿습니까? 찬양이 나의 취향에 맞습니까? 구제를 얼마나 합니까? 선교를 얼마나 갑니까? 교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애들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등등 질문을 합니다. 교인들이 출석할 교회를 결정할 때도 이런 것들을 고려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행해온 것들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교인 수가 적고 자체 건물이 없는 교회 가기를 비합니다.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목사가 유식하지 못하고 설교를 잘하지 못하면은 비합니다.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은 메시지가 어렵거나 찬양이 감동적이지 않으면은 비합니다. 손발로 믿는 사람들은 봉사나 선교나 구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면은 비합니다. 자녀 교육을 교회에 떠맡기는 사람들은 교사가 없고 애들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로 이사 가서 교회를 정하시면서 어떤 기준으로 출석할 교회를 정해 오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교회를 정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차대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온 가족의 영생과 복된 삶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고 살았을 경우 영적인 건강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복된 삶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텀 라인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서 주여 주여 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인간의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죄된 인간의 생각으로 교회를 정하고 다닙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부담감, 지적인 공허함, 정서적인 허탈감, 선행의 의무감, 자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근거로 교회를 정하고 교회에 다닙니다. 물론 이런 현대 교인들의 모습은 참 진리를 발견했기에 생명을 걸고 교회를 다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자라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도 자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교회를 보고 자랐다고 하고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칭찬하는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들에 대한 평가가 직접 간접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오늘날 거의 모든 신학교와 거의 모든 교단의 교회 성장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한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너희의 교인의 숫자가 늘고 건물이 커진 것을 기뻐하노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너희 사도들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설교 잘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쓴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교사가 많고 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감사하노라 쓴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고 칭찬한 내용을 보면 오늘날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칭찬하는 기준들과는 천당과 지옥 차이로 다른 것을 봅니다. 정말 천당과 지옥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그들이 주님의 속성 세 가지를 닮은 것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곳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둘째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셋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간구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도자와 영적 은사에 대한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같은 세 가지 자질을 촉구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신에게서 무엇이 변화된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1년 동안 자신과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자신의 삶과 구역 식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보십니까? 이 표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거를 보십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떡대기를 충실히 했다면 그 첫 열매로서 서로에게서 믿음의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자란 증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믿음이 자란 증거로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환영한 것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도다. 교회가 자랐다는 가장 큰 증거는 성도들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겁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핍박하고 자녀가 싫어해도 쭉 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일이 바쁘고 공부가 급해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초조가 내 마음 엄습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세상에서 무엇이 있건 없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한 건 그리고 학식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누구나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다는 가장 1차적인 척도는 나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나의 생각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크리스천으로서 해를 거듭하시면서 매년 조금 더 큰 믿음으로 자라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내게 영생과 축복인 것을 믿기에 매일 세끼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매일 먹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생각날 때만 간헐적으로 먹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거의 보지 않던 분들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는 양심이 깨끗해야 되고 자신을 속이지를 말아야 돼요. 그저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야 좋다 우리 교회가 발전했다 그런 헛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 두 시간 때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입증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1차적인 증거는 형편과 처지에 무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먹고 믿는 삶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떡대기에 충실했다면 그 두 번째 열매로서 우리는 성도들 안에서 산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란 다른 증거로서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듭니다. 이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것을 칭찬하면서 말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너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산다 하는 얘기를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들을 고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는 거치는 날을, 사업이 잘 돼서 그런 날을 고대하고 사십니까? 건강을 되찾아서 마음껏 산책도 다니고 뛰고 운동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십니까? 부모, 형제, 자녀들과 불화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날을 고대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영주권 받을 날을 소망하고 사십니까? 현세 육신의 삶이 복되게 되는 날을 소망하고 사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이 생에서의 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복된 삶 소망하는 거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의 삶이 하나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세에서 수많은 복된 삶을 누린다고 희희낙낙하는 사람, 우리 크리스천들이 볼 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의 찬송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시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도다. 여기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산, 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나중에 이런 것들을 받을 것을 알고 사는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변화됐다면 그것은 교회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지상에서의 삶도 좋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더 고대한다고 고백하고 이 땅에서의 장막을 벗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이 설계하신 영원의 영원한 장막에 거할 날을 더 고대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잔치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될 날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기에 이제는 현세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잘 견디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과 소망의 삶은 건강하게 자라는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속 믿지 않으면 궁극적인 구원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과 소망 이 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떡대기의 소명에 충실했다면 그 세 번째 열매로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 간에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궁극적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차별적인 특성은 역시 사랑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기에 저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갔기에 남이 아무리 그 사람을 험담하고 못되게 하고 그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초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말을 늘 해주고 그 사람의 복된 삶을 구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두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둘 다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얕게 산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계명들 다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이 두 계명만 잘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꼭 짜면은 그 수많은 속성이 있으십니다마는 사랑과 거룩이 나오는데, 거룩이 하나님의 뒷면에 쫙 깔려 있다면은 사랑은 앞면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강아지 사랑이 아니라 죄된 인간, 거룩하지 못한 인간을 다 벌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 못해도 큰 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저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교회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것 못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제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 역으로 교인들이 수없이 많고 수많은 일을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다른 모든 것 부족해도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대부분의 사람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면 그거 참 귀한 일입니다. 빠듯한 살림 가운데서도 내게 있는 것으로 믿음의 형제들을 더 구제했고 내 몸을 다 드려 육신의 형제들을 더 부지런히 돌보았다면 정말로 고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게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삶이 무익한 삶이라고 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에 불과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악을 선이라고 하고 불의를 의라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은 악이고 불의는 불입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잘 당하면서 견딥니다. 지난 몇 년간 나의 사랑 없음 때문에 나와 소원하게 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 때문에 상처받고 떠난 사람은 없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나의 무정함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다가 믿지 않게 된 사람은 없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서 항상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 어느 하나가 없어도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얘기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얘기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 소망,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항상 있어야 하고 구원을 완성해가면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이사갈 분도 있기 때문에 교회 성장의 성경적인 지표는 자체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프로그램과 액티비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적을 수 있고 적은 사람이 모여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장의 참 지표는 교회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머리 대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의 모습에 가까운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셨다면 여러분의 성적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난 1년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서 그래도 가시적으로 잘하셨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들을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영적으로 성장한 증거가 없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없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실속 없이 마르다와 같이 분주하게 주님을 위해서 뛰었는데 이제 그런 삶 청산하고 마리아와 같이 조용히 무릎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새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외적인 것들, 가시적인 것들, 남들이 보는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권면하실 때 나의 의지를 들여서 순종함으로써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 큰 생일을 맞아서 생전 처음으로 카드를 썼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근데 생전 처음으로 카드를 쓰려고 하니까 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세대만 하더라도 사랑해 하는 말 이거 잘 안 나오는 세대거든요. 그것이 너무나도 공허하고 간지러운 표현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6년 결혼한 기간 동안 아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카드를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꽃을 선물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쓰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몇 자 쓰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쓰든지 거칠의 얘기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헛소리 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마치 그런 거 다 카페 속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산 것인장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남들이 보면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첫 앞에 인사말이 참으로 미안하고 감사한 아내에게 하고, 그리고 뭐가 나왔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쭉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주여 주는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나중에 세 번이나 물어보시니까 주여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나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마지막에 당신을 사랑한다고 쓴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전에는 지난 36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짧게 요약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 내년 이맘때쯤 다시 1년을 돌이켜볼 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썼던 편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서 더 강건한 믿음, 더 큰 소망, 더 위대한 사랑을 보며 서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계명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라는 것 우리가 수천만 번 들었고, 또한 그렇게 살겠노라고 수백 번 결단을 했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삶 살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지도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이런 뜨듯 미지근한 삶 살겠나이까? 세상과 천국의 양다리를 걸치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시안적인 눈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상의 삶은 초놈과 같다 하신 말씀을 믿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믿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짧은 세상 살 때 이웃과 불화하며 사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사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단이 지배하는 죄된 세상이지만 이 죄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